오케이.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욥기 42장을 펴시고 예, 우리가 함께 해오던 대로 같이 일어나셔서 욥기 42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계셔도 괜찮습니다. 욥기 42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계획을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똑바로 바라보며 깊이 그분을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이제 삶이 좀 많이 어려워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또 자신이 고난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많이 찾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미안한데요. 이 개인을 조금만 더 높여주실래요? 그 이유는 이제 성경에서 이 욥이 고난당하는 의인의 이제 대명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의인.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은 욥이 마침내 그 고난을 극복하고 나서는 더 큰 복을 받은 자로, 갑절의 복을 받은 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보니까 아,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이제 책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흔히 주께서 주신 이 결말을 이 이제 가축과 자녀들 여기에 이제 한정해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현재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지만 나도 욥처럼 좀 잘 견디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든 잘 견뎌보고 싶은데 욥은 어떻게 견뎠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욥기를 찾아서 이제 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제 많이 위로를 받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과연 그 목적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일까? 이것을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을 귀로 듣던 주님을 눈으로 뵙다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욥기라는 책은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한 BC 한 20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쯤에 기록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정도로 추정하냐면 우리가 모세오경이 쓰여지는 연대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이 책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쓰여지는 연도가 출애굽 연도를 생각해서 BC 한 1450년경을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욥이 모세보다 후대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어떤 율법에 관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오히려 앞서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욥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러한 어떤 족장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족장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법한데 그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보다도 오히려 시대가 앞서지 않았겠나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제 살았던 땅은 보니까 우스라는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에 가서 보시면. 그런데 이 우스가 어느 쪽에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나 보니까 3절에 저쪽 뒤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더라. 아, 그래서 동양에 속해 있었나 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방향을 이야기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냐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지도상으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 지구의 중심이에요.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동쪽이니까 아마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 동양 쪽에 어디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사탄과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좀 보시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2장 3절에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다는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평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욥 이야기의 사건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이 천사들과 사탄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6절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아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이 온 우주가 지금 세 개의 하늘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이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 하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우주를 성경이 둘째 하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왕좌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그 하늘이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창세기 이제 강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보겠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이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왕좌 앞에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전체가 다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욥에 대해서 자랑하실 때 사탄도 있었다. 아, 사탄이 여기에 있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이 자리에 있었다. 사탄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유로이 왕래하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성경적 지식을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시점에서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왕좌 앞을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니까 사탄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사탄은 원래 대적자 또는 고소하는 자지요. 그래서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참 경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 어느 누구라도 참 이렇게 물질적인 큰 복을 주면 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 비꼬은 것이지요. 고소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들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 물질적인 복을 다 빼앗았을 때에도 과연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전한 마음을 지키는지 한번 그걸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땅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에게 이제 욥을 시험할 이 권한이 넘어가면서 이제 욥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물질적인 복들을 이제 하루아침에 치는 그러한 장면이 1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욥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맏형 집에서 먹고 포도즙을 마실 때 한 사자가 욥에게 와서 이르되 하면서 뭐 그냥 쭉쭉쭉쭉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쭉 하면서 다른 사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망했다 그겁니다. 망했다. 다 망했습니다.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졸지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참 너무 끔찍합니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이제 욥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욥의 상태가 이제 그 욥이 이제 자기 겉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지키면서 경배를 했지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가져가셨으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욥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이제 다시 너 욥 봤지? 네가 한 대로 이렇게 해도 욥은 순전하잖아. 이렇게 했더니 마귀가 여기서 또 물러나지 않죠.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제안했습니다. 몸까지 쳐보십시오. 몸까지. 건강까지 쳐보십시오. 재물을 친 것 가지고는 순전함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몸의 고통이 극심하게 오면 그거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몸까지 쳐보십시오. 그래서 몸을 쳤지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욥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며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은 지금 온통 종기가 나가지고 이 기와장 같은 것으로 벅벅 긁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마음을 긁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참 몸을 긁은 것보다 참 이 아내가 이렇게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참 욥으로서는 더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정확하게 마귀가 의도하던 바였어요. 사탄이 의도하던 바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빼시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1장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욥의 아내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이제 이 욥의 상태가 대단히 극심하게 이렇게 참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 욥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이제 그 나중에 찾아온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욥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됩니다. 7장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묘사하는데 7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날이 새일 때까지 하염없이 이리저리 뒤척거리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깨면 어여 밤이 됐으면 좋겠다. 밤이 되면 어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밤새도록 뒤척이니까.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데다가 그냥 어서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고통을 그냥 매 순간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에는 벌레들과 흙덩이가 옷처럼 입혀졌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런 종기, 헌데 이런 데에 파리나 이런 벌레들이 날아와서 알도 까고 거기서 부덕이 생기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흙덩이가 옷처럼 입혀졌고 내 살갗은 터지고 역겹게 되었으며, 이 사람이 참 이 동쪽에서 참으로 큰 사람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 소부족의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참 끔찍하게 이제 변해 있는 것이지요. 19장 13절서부터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13절에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형제도 다 떠났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진실로 내게 낯선 자가 되었도다. 아는 자들 다 떠났어요. 내 친척들은 끊어지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지금 시간이 꽤 이렇게 이제 많이 흘렀던 것 같아요. 욥이 그러니까는 이 고통당하는 게 하루 이틀 당한 게 아니라 아마 꽤 오랜 시간, 어쩌면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집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외국 사람이 되었도다. 그렇게 잘 순종하고 이렇게 주인을 존경하고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내가 내 종을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였도다. 예전에는 명령했지만 이제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종에게.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들로 인해 간청하였으되 내 숨결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그러니까 아내도 이렇게 됐죠. 참으로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비방하였도다. 애들도 다 이렇습니다. 내 마음속 친구들이 다 나를 몹시 싫어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치려고 돌이켰도다. 오히려 대적이 됐습니다. 내 뼈가 살갗과 살에 달라붙으니 내가 잇몸만 가지고 피신하였도다. 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17절도 보니까 밤이 되면 내 속에 뼈들이 쑤시고 내 근육이 쉬지 못하는도다. 아마 이 극심한 병에 걸려 보셨던 분들, 특별히 이 암을 좀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실감이 나실 것 같습니다. 30장 10절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몹시 싫어하여 나를 떠나 멀리 도망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도다. 심지어 사람들이 욥의 얼굴에 침을 뱉었죠. 31절에도 보니까 내 하프는 애곡으로 변하였으며 내 오르간은 우는 자들의 소리로 변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면 16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에 1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어떤 상태가 되게 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6장 12절부터 보니까 내가 평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를 부서뜨려 쪼개시며 또 내 목을 붙잡고 나를 흔드사 산산조각 내시며 나를 세워 자신의 관역으로 삼으셨도다. 그렇죠? 활을 쏠 관역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럼 활을 쏘고 계시겠죠? 그분의 활 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거늘 그분께서 내 콩팥을 갈기갈기 쪼개사 아끼지 아니하시며 내 쓸개를 땅에 쏟으시고 또 그분께서 터지고 터지도록 나를 부수시며 거인같이 내게 달려드시는도다. 내가 굵은 배를 내 살갗에 꿰매었고, 그렇죠? 이 물러 터진 이 종기가 난 살갗에 이렇게 지금 옷이 막 다 이렇게 파고든 상황이죠. 내 뿔을 흙에서 더럽혔도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더러워지고 내 눈꺼풀에는 사망의 그늘이 있으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3장 1절에서 보니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생명은 다 소중한 것이고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그 부모들은 얼마나 기쁩니까? 이 엄마가 참, 우리도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산모가 우리 중에 있지만, 이렇게 참 기대하고 고대하는 가운데 이 아이를, 사랑스러운 아이를 부모가 이렇게 참 낳아줬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얘기하기를 내가 뱃속에서 그냥 태어나지 않은 채 죽었으면 오히려 그게 나에게 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러한 참 욥의 이러한 심정을 듣고 계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욥이 이런 상태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욥의 소식을, 이런 소식을 듣고서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이제 왔습니다. 이 친구들도 아마 상당히 유명한, 그 당시에 대단히 유명한 그런 어떤 족장들이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 참 와서 보니까 너무 비참하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은 꼬박 앉아서 욥하고 같이 웁니다. 사실 이게 성경적이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로의 말이 참 불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을 때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정말 어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도대체 왜 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친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세 친구에만 한정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보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몇 명이 더 같이 왔던 것 같은데,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이제 일단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한동안 욥과 함께 고통을 나누다가 이 고통의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세 사람의 공통된 의견은 이것입니다. 너 우리가 모르는 죄졌지, 이거죠. 너 그렇게 참 신실한 것 같이 보이고 너 정말 이렇게 순전하고 참 죄 없는 사람처럼 보였었는데,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진 거 있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게 이제 요점입니다. 마치 죄인을 추궁하는 검사처럼 이렇게 이제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혹시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대단히 집요하게 이 욥을 이제 공격하고 괴롭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 4장 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바스 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기억하라. 누가 죄 없이 멸망하였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는 곳이 어디냐? 참 비수를 찌르는 말이죠. 한참 이렇게 참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야, 죄 없이 멸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욥이 멸망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욥이 지금 끊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 형국인데 와가지고 누가 죄 없이 멸망하겠느냐? 너 바른 대로 얘기해봐. 너 죄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보았거니와 불법을 심고 악을 뿌리는 자들은 바로 그것을 거두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거센 바람에 의해 멸망하고 그분의 콧구멍의 숨에 의해 소멸되느니라. 이거 누구들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욥들이라고 하는 소리죠. 악한 자들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 이 얘기인 거지요. 15장 11절서부터 보니까 또 엘리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장 11절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는 작으냐? 네게 무슨 은밀한 것이 있느냐? 너 숨기는 거 있잖아. 우리는 모르지만 너 숨기는 거 있잖아. 무슨 은밀한 것이 있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너를 끌고 다니느냐? 내 눈이 무엇에다 눈짓을 하기에 내가 내 영을 돌이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하느냐? 너 뭔가 네 눈에 어떤 유혹에 끌려서 뭔가 범죄했지?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대적하게 된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너 깨끗하지 않잖아, 그 얘기예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너 의롭지 않잖아, 그 얘기예요.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법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 얼마나 더 가증하고 더럽겠느냐? 자, 신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이런 말들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로 이들이 지금 추정해서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22장 5절에도 보니까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악함이 크지 아니하냐. 이제 한 22장쯤 가면 이제 대놓고 얘기해요. 내 사악함이 크지 아니하냐. 내 불법이 끝이 없지 아니하냐. 아주 뭐 이제 욥이 이제 완전히 죽일 놈이 됐습니다. 22장 1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 그런데 너는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느냐. 그분께서 어두운 구름을 뚫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 자, 구름이 가리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 땅에서 뭔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구름 때문에 나를 못 보시겠지. 너 그렇게 생각하고 죄졌지. 이거거든요. 그거잖아요. 그죠? 예, 빽빽한 구름들이 그분을 덮은 즉 그분께서 보지 못하고 하늘의 순환 회로에서 다니실 뿐이라 하는도다. 그렇죠. 너 이런 생각하고 너 은밀하게 죄졌지. 그걸 추궁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니까 네가 만일 전능자께로 돌아가면 세워지겠고 또 네가 내 장막에서 불법을 멀리 치우리라.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 빨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빌닷이라는 사람은 어땠나? 8장에 보니까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3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굽게 하시느냐? 전능자께서 정의를 굽게 하시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틀리셨을 리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공의로운 분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틀릴 수 없다면 너가 이런 이 어려움을 당하면 분명히 네 잘못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자녀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을 내버리셨을지라도 네가 만일 늦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께 간구하며 이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무슨 얘기예요? 네 자녀들 혹시 범죄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네 자녀들의 죄를 빨리 네가 회개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8장 20절에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지도 아니하시고. 너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있잖아. 너 그러니까 너 악을 행하는 자지. 완전한 자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버리시지를 않잖아. 근데 네가 지금 버림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 악을 행하는 자잖아. 너 뭔 죄를 졌어. 이렇게 추궁하는 것입니다. 18장에 2, 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에 2절과 3절입니다. 어느 때에 가서야 너희가 말을 끝맺겠느냐? 한계를 정하라. 그 뒤에야 우리가 말하랴. 니들 참 말이 많구나. 너 왜 그렇게 변명을 많이 하냐? 그 얘기예요. 거기 가서 나중에 문맥을 살펴보시면 참 너 언제까지 네 변명하고 있을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눈앞에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미천한 것을 평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너의 죄에 대해서 충고하는데 너는 우리를 짐승 취급하고 있구나. 욥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25장 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소발은 어떻게 이야기했냐. 소발을 보니까 개발 소발? 소발이 11장 2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장 2절부터 보니까 많은 말에 대해 대답이 없겠느냐. 말로 가득한 사람이 의롭게 되겠느냐. 너 그렇게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겠느냐. 아, 욥이 거짓말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욥, 네가 하는 지금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롱할 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느냐. 오히려 지금 욥이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말하기를 내 가르침은 순수하고 나는 주의 눈에 깨끗하다 하였도다. 그러나 원하건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입술을 여사 너를 치시며 지혜의 은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시되 그것들이 지금 있는 것의 두 배나 됨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너 자꾸 실패 안 하면 너 더 심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이렇게 지금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로부터 내 불법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게 취하시는 줄 알지니라. 너 이 정도가 다행인 줄 알아. 네 불법에 비해서 너 이 정도가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20장 5절부터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 20장 5절부터 보니까 사악한 자의 승리는 잠시뿐이요 위선자의 기쁨은 잠깐뿐이니라. 비록 그의 뛰어남이 하늘들에까지 닿고 그의 머리가 구름들에까지 미칠지라도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라. 그를 본 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 이 말씀에 틀린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신학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거냐면 욥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욥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악한 자. 그렇죠? 욥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위선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 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똥처럼 영원히 사라지리라. 이거 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욥이 사악한 자이고 욥이 위선자인데 이런 사악한 자와 위선자는 자기 똥처럼 사라지는 자다. 이 얘기를 지금 욥 앞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한 것입니다. 참 심하죠? 심합니다. 이때 이제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은 없어. 그건 맞아. 나도 그건 인정해. 니들이 말하는 정도의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이론들은 나도 충분히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의 논점이 틀렸다는 거야. 너희의 논점이.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추정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은 아니야. 너희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욥이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12장의 3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얘기예요. 사람 사는 얘기.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와 비슷해요. 우리 보시면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이나 명철하며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면서 어떤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세상 이치에 관한 지식들을 쭉 늘어놓은 다음에 나도 이 정도는 내가 참 이 정도의 지식이 있거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는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가 있어. 이런 논지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욥이, 야, 니들이 지금 이렇게 나열하는 그러한 지식들, 그런 건 나도 다 알아. 그 정도는 다 알아. 내가 너보다 못하진 않아. 우리도 보통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13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또 얘기해요. 13장에 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라. 너 참 답답하다. 나도 그거 다 안다니까. 네, 그러면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아뢰고자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노니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니들 다 위로하러 온 거 맞죠? 내가 병 들었다면 니들이 의사로서 지금 왔는데 니들 다 쓸모없는 의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참으로 너희가 모두 잠잠하면 얼마나 좋으리요.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냐. 오히려 니들이 잠잠한 게 니들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6장에 2절부터 보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야, 나도 그런 거 많이 들었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너희는 다 형편없는 위로자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들 나 위로하러 온 거 정말 맞냐. 예. 헛된 말에 끝이 있겠느냐. 니들 참 끝없이 헛된 말을 하고 있구나. 저 무엇이 너를 담대하게 하기에 내가 대답하느냐.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만일 너희 혼이 내 혼의 입장이었다면 나도 말들을 무더기같이 쌓아올려 너희를 치고 너희를 향해 내 머리를 들 수도 있었을 터이나 그래도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너희 고통을 줄여주었으리라. 야,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내가 니들 입장이었으면 나도 니들이 지금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말로 그렇게 이렇게 막 쏘아붙일 수도 있었어. 그러나 내가 니들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오히려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너희 고통을 줄여줬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러한 입장에 있었으면, 너희가 반대 입장에 있었으면 나는 오히려 너희가 지금 한 말보다 훨씬 심하게 비난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너희를 위로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2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혼을 괴롭게 하며 말들로 나를 산산조각 내렸느냐.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친구들로부터 듣는 말이 자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말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칼로 그냥 다 이렇게 난자질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모욕하였으되, 그렇죠, 자신에 대한 모욕인 거죠. 내게 낯선 자처럼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면서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낯두껍게 이렇게 막 나를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19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억울하여 부르짖으나 그분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크게 부르짖으나 심판하지 아니하심도다. 욥은 억울해요. 지금 욥의 심정을 아시겠죠?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2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리셨느니라. 이런 상황에서 니들은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21장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용납하고 내가 말한 뒤에 조롱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조롱. 그렇죠? 실제 조롱이었어요. 조롱을 한 거예요. 친구들은 욥을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 생각들을 알며 나를 치려고 부당하게 꾸민 계략들을 아노라. 부당하게 자기를 치고 있는 것으로, 계략을 꾸며서 자기를 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4절에도 보니까 21장 34절에 그런데도 너희가 어찌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 속에는 거짓이 있느니라. 니들 말이 지금 나한테 하나도 위로가 안 되고 니들은 오히려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가 순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대전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 완전히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자기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서 자신이 고난받는 것은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9장 20절.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하면 그 말이 또한 내가 비뚤어진 것을 입증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있게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걸 이제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내 고통을 철저히 달아보고 내 재앙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으면 좋겠도다.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잘못된 건지 조금 이유나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점에서 당하는 고난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이걸 좀 저울에 그 물건을 정확하게 무게를 달듯이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다시 보시니까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혼이 살기에 지쳤으니 내 원통함을 내 위에 두고, 아, 요분 지금 원통해요. 내 혼이 괴로운 가운데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를 정죄하지 마소서 하리라. 어찌하여 주께서 나와 다투시는지 내게 보여주소서.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욥을 완전히 이렇게 몰아넣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악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머리를 들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혼란으로 가득하오니 그런즉 주는 내 고난을 보소서. 아, 욥은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욥은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23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 2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나아가면 좋으리라.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정리하며 논증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분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내가 알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 사정을 정리해서 좀 논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억울하고 참 혼란스럽고 답답한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런 고통을 지금 이 시점에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모든 얘기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에게 이제 결론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꾸짖죠. 그 친구들이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결론을 내주십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마지막 그 38장에서 41장까지의 그 마지막 부분의 그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대단히 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4장에 걸쳐서 얘기하시니까 38, 39, 40, 41, 4장에 걸쳐서 쭉 이야기, 대단히 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주세요. 그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설명,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욥은 자기 문제를 해결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이것만 이제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그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답답했고 혼돈스러웠고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38장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 한 80여 개의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데,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지식이 없는 말들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 이제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물을 터이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지금 욥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시면서 여기 쭉 이렇게 나열된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대단히 과학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관련된 이야기냐면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그 이야기들을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적인 이야기들, 천문학에 관한 이야기들, 지구과학에 관한 이야기들, 기상학에 관한 이야기들, 생물학과 생태학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그냥 쭉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러한 내용들, 너 이런 원리 알아? 너 이런 원리 알아? 너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은 아까 그 이 뭐 이 세 친구가 얘기했던 것과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 너무나 엄청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들었을 때 이 과학적인 영역, 이 물리학적인 영역, 이런 어떤 창조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40장에 와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 1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욥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너 지금 나 가르치려 그래? 그거죠.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그것에 대답할지니라. 아,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하나님을 책망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때 욥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우나 응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으로 두번 말하여 싸우나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제가 한두 마디 했는데 더 이상은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의 어떤 모형이 되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십니다. 이게 이제 개역성경에는 베헤못을 무슨 이 소로 번역을 해놓고 리워야단은 악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묘사된 이러한 짐승들을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공룡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이것이 지금 사탄의 어떤 이 파워를 지금 또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 엄청난 창조물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마귀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들을. 그래서 욥기 40장 15절에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이러면서 지금 쭉 이야기하고 또 41장 1절에도 보니까 내가 낚싯바늘로 리와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뭐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사탄인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찾아보십시다. 42장 욥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욥의 고백이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하나님 이러이러한 분이라더라 하는 전해들은 지식으로 내가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이런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지금 직접 뵌 듯하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또 그래서 욥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심지어 마음속에서조차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것을 욥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그 지식에 비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너무 부족하다는 그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러한 계획,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알고 나니까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하고 욥기를 우리가 읽습니까? 물론 이 욥기가 이제 교리적으로 볼 때 이것이 이제 대환란기를 통과하는 유대인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죠. 대환란기에 이 실제적인 환란을 통과하는 기간이 3년 반, 42달, 1260일, 42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이 고난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교리적인 유익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 이것이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중요한 가르침을 또 주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보아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욥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는가, 이걸 보자는 것입니까? 야, 욥이 정말 대단한 시련을 겪었대, 이걸 보자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면은 욥이 그 시련을 얼마나 잘 견뎌냈는지를 보자는 것입니까? 아, 욥이 정말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잘 견뎠대, 우리가 그걸 보자는 것입니까? 물론 그 부분도 뭐 대단히 귀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신약성경이 욥의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서 봤듯이. 그러면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아, 의로운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대, 그래서 고난을 잘 견디면 갑절의 보상을 받는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욥기를 읽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욥기를 읽습니까? 욥기를 읽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 그 깨달음,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욥기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욥 자신도 몰랐고 세 친구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엉뚱한 얘기들만 했지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55장 7,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욥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또 세 친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이 생각과 길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친구에게 초점이 맞는 것도 아니고 욥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문제에 집착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큰 분이라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고난의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다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편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막상 그 사람 삶에 들어가서 보면 참 이 십자가가 있고 가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그럼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늘 안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고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고난의 문제 자체에 우리가 눈을 시각을 고정하고 있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갖다 붙여봐야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옳은 판단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눈을 나나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이 눈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릴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히 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가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의 스케일, 인간의 스케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던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볼 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창조의 이 장엄함과 그분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 완전한 통제하심과 사탄의 결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욥은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또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만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여러분이 뭔가 힘든 일이 있으실 때는 시편 73편도 좀 자주 묵상하세요.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시편 73편에서는 뭐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힘드냐면 3절에 보니까 2절에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참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뭘 보면서? 이는 내가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로다. 사악한 자가 잘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참 이거 헛된 거 아니야 이렇게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가끔 이런 생각에 빠지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악인들은 뭐 너무 형통해요. 뭐 너무 잘 먹고 뭐 하나님과 별로 관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 아주 돈도 많고 예. 뭐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그렇죠. 죽을 때도 잘 죽어요. 편안하게 뭐 이런 쭉 해가지고 참 이 12절에 보라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로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뭐 그냥 잘 나가요.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잘 나가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로운 자는 오히려 14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다. 의로운 자는 오히려 이렇게 돼요. 그런데 16절에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더니 참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왜 참 의롭게 살려는 자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쪼들리고 어렵고 참 이러는데 불의한 자들, 악당들은 조폭들은 깡패들은 이 세계 독재자들은 왜 이렇게 죽을 때까지 형통하고 모든 걸 다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인간의 고통, 인간의 문제 여기에 고정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만 더한다는 거예요. 시각을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로 시각을 옮기니까 이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즉시 인간의 모든 이 사악함들을 참 벌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인류의 맨 마지막 타임에 하나님이 다 부활시켜서 육체적으로 다 부활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그 종말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이제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었을 때 자신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조차 않아요. 그냥 해결이 되었어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길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생길 때, 그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를 공부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와 그 원리와 하나님의 이 통치와 이 완전한 이 컨트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면서 내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고통은 오늘 보았듯이 간접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욥이 고난 후에 받았던 이 어떤 갑절의 축복 이런 건 좀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맨날 거기에만 집착해가지고 내가 이걸 견디면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시겠지. 그것도 여전히 지금 나의 문제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잊어버리시고 그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실 수도 있어요. 꼭 안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건 좀 잊어버리시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을 훈련하십시다. 우리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그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나를 우주의 중심에 놓게 되면 고난의 해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 이슈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우주의 중심에 놓게 될 때, 비록 내 고난을 통해서라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것들을 배워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